자, 처음 익은 열매들로 곡간에 들어갑시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온 세상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인구 2,600만 명의 국제도시 상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째 지금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 명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게 중국 전역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식량 위기가 세상을 깊이 연구하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온 세계를 진동시킬 이 다음 이슈는 기후변화에 따라오는 식량 위기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거부들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지를 구입을 다 해놓았습니다. 돈 벌려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생산에다가 판매까지 잡아야 되니까 세계적인 메이저 곡물회사와 식품회사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돈 벌 준비 다 끝났어요. 식량위기 안 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 돈이나 파워를 가지고 땅에서 왕노릇 하면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투자이지만은 성경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하신 뜻대로 7년 풍년도 또 7년 흉년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충성되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밭입니다. 열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이 사람 농사의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농사에는 크게 네 가지의 주요 작물들이 있습니다. 봄에 추수하는 열매는 보리와 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리와 밀. 그래서 경상도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리라 그래요. 그다음에 가을 작물, 올리브와 포도, 이 네 가지가,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농사의 주 작물입니다. 물론 다른 작물도 키우지만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에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농사에 1년 동안 농사짓는 일곱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일곱 가지 축제.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곱 가지 농사 축제, 농사 절기를 지켜라. 요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추수하는지 그 나의 계획을 거기다 숨겨놓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람을 추수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 가지 절기, 농사 절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씁니다. 근데 이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이 우리의 욕심꾸러기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잖아요. 말씀이 심어지면 가만히 안 있고 이게요, 싹을 내려고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요.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마음밭이 될 때 그때 열매가 막 맺혀요. 예수 믿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거 없는 죄악된 욕심꾸러기 마음, 이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못 맺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는 거 힘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못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거룩한 씨와 함께 우리 마음이 죽어요. 죄에 대해 죽으면 열매가 돋아나요.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 열매입니다. 보리 열매, 보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이 보리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거예요.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가지고 승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 교회의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이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 또 무슨 주일이냐? 따라합시다. 초실의 주일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오순절은 다른 봄 작물인 이제 밀을 아주 보리를 많이 추수하는 가운데 다른 봄 작물인 밀이 이제 싹이 난 거예요. 밀의 첫 열매로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 두덩이를 만들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죄. 떡 두덩이입니다. 한 덩이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또 이방 모든 민족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거룩한 씨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이 떡 두덩이로 비유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처음 익은 이스라엘 보리 열매에 이른 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 밑거름을 바탕으로 이방인 밀추수가 모든 민족 땅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 덕분에 처음 익은 보리 열매에 이런 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이방인 밀추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예언적인 퍼포먼스가 누르는 떡 두덩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보리와 밀, 봄, 농사 절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오순절로부터 한 4개월가량, 3, 4개월가량이 뭐냐 하면 이제 가을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뭐 하나 주로 수확하는 작물이 보리보다도 밀추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 이방인 추수, 이방인의 밀추수, 로마서 11장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알곡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 농사,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즌이 달라졌다. 지금 시즌이 달라졌잖아요. 가을이 점점 다가왔고 이제는 가을 농사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인 농사도 남은 이방인 추수를 해야 되지만 올리브와 포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 추수해야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나팔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신랑이 곧 오십니다. 잠자고 있는 신부들은 깨어서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면류관 준비해가지고 결혼 준비하십시오. 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그럼 세 가지죠.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 추수합시다. 이스라엘 남은 자 추수하는 거 도웁시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육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라. 싸워서 이겨라. 세 번째는 신랑이 곧 오르니까 신부들 머리 산발하고 입에 침 흘리고 다 깨어나라고. 이전에는 시즌을 잘못 분별했더라도 결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속죄절 여섯 번째입니다. 신랑이 왔어요. 이 땅에 약속대로 그 고난, 그 시련을 통해서 신부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돼요. 물론 우리도 신부지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하게 되어서 죄가 대속되어지는, 대신 속죄되어지는 절기예요. 속죄절. 일곱째 수장절입니다. 그동안 추수했던 거 있잖아요.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즉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들, 이 알곡들이, 열매들이 다 함께 곡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가? 자, 깊이 고민해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과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 신혼째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초막이나 초막절, 그 다음에 궁궐이나 장막이나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대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 농사는요, 추수된 열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감으로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열매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극상품 보리, 밀, 올리브, 포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쌀로 말하면 햅쌀이에요, 햅쌀. 제일 처음 나온 제일 좋은 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 곡간에 들어가는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요, 이 부활절 설교 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도 두 번 나와요. 요 해석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입이 되어버리거든요. 소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죽임당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국교로 해놨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면 예수 황제가 와가지고 정권을 뒤집고 나라를 이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대한 대로마 제국은 내 자리는 위험하다, 이렇게 되니까 좀 달랜다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근데 하나님이 지난 1600년 동안 종교개혁도 있겠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종말 또 예수님 오신다, 너무 여기에도 이슈에도 매몰되면 그러니까 이걸 허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적일 뿐이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이 견해는 이스라엘 율법 시대는 끝나고 신약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왕국이 상징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계속 성취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다른 한 견해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유토피아죠.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히브리 문화와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 중에 요즘 예수를 갑자기 유대인들이 많이 믿어요. 거기에 막 천재 신학자들, 유대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거의 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유토피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넘나들면서 우리 히브리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지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이터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종합 정리해 보니까, 아하, 그렇다, 2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저도 이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교계 안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고 이 나쁜 놈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그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의 뜻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뜻이 무엇인지 환하게 빛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너무 싸우지 말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밭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자기 집에 곡간으로 들이기 전에 이게 추수하고 넣고 추수하고 바쁘잖아요, 동선이. 그래서 집과 이 밭 사이에 임시 곡간을 설치해가지고요, 추수한 열매들을 우선 잠시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농사 간섭을 보더라도 천년 왕국이 영원한 본향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 곡간이 아니겠나 싶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별한 의미에서, 구별된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활,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활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것과는 구별된 의미에서 첫째 부활을 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신랑과 결혼 잔치를 한 신부들 중에서도 들러리가 아니라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신부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왕비하고 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소설로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면 심묘 막쳐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은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내용,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천기 누수를 한 내용인데 뭐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 도시,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가 있어요. 전부 다 보석 덩어리입니다. 변치 않는 재질로. 왕과 결혼하여 아내 된 성도들은 어때요? 어디에 살게 되어 있습니까? 왕하고 왕비는 왕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들, 들러리 말고 왕비가 주와 함께 왕노로 다른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농사의 비유로는 천국 곳간에 처음 들어간, 처음 익은 열매들로 극상품 열매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로 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하늘에 예비된 보좌들에 앉아서 주와 함께 왕노로 다는 특권을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다 끝나가니까. 4절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을 말해요. 진짜 피 흘린 자들. 전문가들 하면 7천만 명 이상이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답니다. 왕노릇할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짐승의 표. 이거요, 기술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성도들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순교거나 아니면 심령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5절은 첫째 부활이 아닌 나중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 후반부도 그래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앞에 그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죽은 자들의 나중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의 살아생전의 행위를 따라 무엇을 믿고 행했는가? 살아생전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로요. 재판장에 법률서적이 있잖아요. 생명책도 있어요, 여기에. 행위책도 있고.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얀색 보좌관분에게 재판을 받는 분들 중에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지킨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활이에요, 부활절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분들 또는 믿다가 타락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벌의 부활, 회개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회개만 해야 돼. 구원파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발은 땅에 닿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약속대로 생명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No! 끝까지 인내하는지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쏟아부어 주셔요. 두고 보셔요, 두고 보셔요. 지난 7년 동안 남들 하지 않는 거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발장 끼지 않고 눈물로 헌신한 분들 잠언 19장 17절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갑절로 시작하십시다. 이왕이면 첫째 부활이 좋겠지요. 근데 다 어떻게 첫째 부활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도전합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늘과 땅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대통령. 거기 줄 서세요. 지금 이 땅에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 이겨보세요. 그러나 로마 때에 초대교회 당시죠. 정부가, 로마 정부가 성도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문을 가하고 희생양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불시험의 때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아유 예수 믿어도 세상에 먹고 사는데 하나 도움 안 된다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신사참배 때 같죠. 다 변질된 믿음으로 가고 끝까지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도령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성춘향처럼 목에 칼을 차고서라도 견딜 거야, 그런 성도는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나 내 마음을 주었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식 또는 할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마음이 찢어지지요? 찢어질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순교든지 핍박이든 아니면 뭐 사별이든지 간에 우리 그런 일 다 기억나잖아요. 저도 막 너무너무 잘 믿고 착한데 스트레스 받았는지 암 걸려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나, 돌아가셨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보다 더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습니까? 부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어떤 권사님은 30년 사시면 하늘같이 의지하고 늘 친구처럼 지냈던 남편이 먼저 가셨어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이해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강아지가 죽어도 우울증 오는데 저도 우울증 걸려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 그런데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모든 절망과 모든 상처와 모든 고생을 역전하는 능력의 신앙인 거예요. 전화위복인 거예요. 들배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들배직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이건 뭘까요? 극상품 부활.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죠. 주와 결혼하여 왕비로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하는 부활, 왕궁에서 사는 부활.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 같이 흔들어 놓고 누가 정말 극상품 열매인지를 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시고, 특별히 생선 아카데미 과장되게 이야기, 과장되게 이야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카데미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의 기회까지 열어주셨는데, 우리 기쁨의 성도들 중에 이 첫째 부활에 깨달아 참여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지난 7년 성도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심령 성전, 성도 성전이 많이 잘 건축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이 시즌에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육의 자원을 방출하옵소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방출하여 이 도시를 킹덤시티가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특별히 일본과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놀랍게 들어 열방을 복되게 하는 후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